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일단 우리 시장은 어제 진짜 대단했습니다. 네.
예.
미국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네, 미국도 올랐습니다.
예.
미국은 지난 연말에 좀 4일간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첫날에 상승 시도를 했는데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둘째 날인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주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0.38%예요.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 갔는데 거기서 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반도체 칩 쪽도 그동안에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1% 정도 하락하고 샌디스가 0.42% 뭐 소폭 하락하는 상승할 때 10%씩 상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0.41% 요 정도는 거의 뭐 미미한 차익 매물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수급의 흐름에 좀 바뀌는 부분들은 CES를 앞두고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있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 어떻게 해요? 공격한 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네? 아, 베네수엘라
예,
마두로 지금.
베네수엘라요. 베네수엘라의 지정학 리스크가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정유주가 급등을 했고요. 은행주도 급등을 하고 방산주가 급등을 했어요. 다우가 1.2% 올랐거든요. 수급이 저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들도 우리랑 뭐 비슷한 거죠. 돈이
네.
뭐 계속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니까 일부 이쪽에 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6시 30분 기준으로 금이 2.9% 정도, 3% 정도 지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457달러 다시 고점을 향해서 있는 상태고요. 비트코인 선물도 3% 이상 올라서 95,000달러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상당 부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라클 1.5% 하락, 브로드컴 1.2% 하락, 그리고 엔비디아 0.38%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 하락, 샌디스크 0.42% 하락이에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 올랐거든요.
뭐가
이건
올랐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장비주가 다 급등했습니다.
아.
반도체 장비주가 급등을 했는데 반도체 장비주가 급등한 이유는요. 올해 그 AI 칩 성장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인프라가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월간 IB 자료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성장과 함께 노화된 장비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ASML도 5.5%,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5.7%, 랩 리서치도 5.2%, 장비주들이 다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투자들이 꽤 많이 했었던 그 아이레인이라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는 13% 반등을 했고요. 이노네이터도 한17%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아마존이 2.8%, 메타가 1.3%, 알파벳이 0.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칩이 빠지는 동안에 또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지수를 받치려고 하는 거죠. 수급이 이제 순환하는 거죠.
네.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은 또 말씀을 좀 드리면 AI 칩이 올해 2026년대에는 상업화가 되면서 그것을 이익과 연결시킬 수 있는 대형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가 올해 관심주이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우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은행주와 정유주,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존 산업지수는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고점이 1%였는데 소폭 하락해서 작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고점에서 약간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서 전체 시장은 올라갔고 그 사이에서 섹터별로 수급의 흐름이 좀 변화가 됐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3.4% 올랐습니다.
야.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좋은가요? 너무 좋다라고 막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제가 어제 우리 회사 교보 방송을 좀 했는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 언제 팔아요? 질문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전에는 삼성전자 사야 된다라는 얘기만 계속
네.
SK하이닉스 사야 된다는 사고 기다려보자 그래. 기다려보자 이렇게 갔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14만 원 근처에 왔습니다.
네.
그게 작년에 5만 원대에는 뭐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서는 타겟 프라이스가 8만 7천 원, 9만 원, 제가 기억이 나요. 8만 7천 원, 9만 원 대부분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가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올라간다, 가격 급등한다, DRAM까지 급등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2만 원, 12만 9천 원 이게 약 인지도 있는 분들이 얘기하실 때 12만 9천 원, 13만 원 이런 게 많이 했었거든요. 14만 원 됐습니다 지금. 지금 제일 높게 나와 있는 게 20만 원, 20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제일 높게 나와 있는 게 100만 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어제 2.8% 올랐고요. 삼성전자 7.47% 올랐거든요. 삼성전자는 이틀 동안 14.6% 올랐습니다. 올해 한 해가 이틀이잖아요.
네.
이틀 동안 지수는 5.7% 올랐고요. 24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수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5.7%라도 240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뭐 4천에서 240이면 4,200포인트인 거고 금방금방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5.7% 이틀 동안 올랐고 삼성전자는 14.6%가 올랐어요. 7%씩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보시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삼성전자 3,373억분이 안 돼요. SK하이닉스 419억분이 안 됩니다. 전에는 막 1조씩 샀지 않습니까?
네.
개인이 다 샀나?
근데 이렇게 많이 안 샀어요. 개인들 팔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올라가면서 가격도 올라갔으니까 금액도 똑같은 수량을 해도 더 금액이 커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매수 금액이 상당히 낮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한다 했다는 얘기는 매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네네, 매도가. 매도를 잘 안 한다는 얘기는.
예, 매도를 안 하고 있다는. 다 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팔아야 할지 네.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는 패시브 자금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더 오를 만한 그 이유들이 그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그 뉴스를 전해드리고요. 아까 권 기자님도 요 잠깐 언급을 좀 하시던데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더 올라가는 건 개별 지역인 삼성전자의 개별 뉴스가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 이제 이런 정서가 있어요. SK하이닉스가 더 좋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주가 변동성이 더 좋을 거고 오늘 좋을 거, 올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더 오르는 부분들은 개별 뉴스도 있지만 이런 거 같아요. 시장의 정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이 좋을 것이다. 올해 뭐 HBM 관련된 거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알려져 있으면서 반영이 선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완판됐고 우리 완판 얘기를 작년 가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HBM 관련돼서는.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좋을 거에 대한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더 오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 뭐 여의도 일가에서는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어도 올랐다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삼성전자 3,300억 샀고 SK하이닉스 400억 샀어요. 그럼 3,800억이잖아요. 4,000억 우선주까지 합쳐봤자 뭐 한 4,000억 정도, 5,000억 정도잖아요.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2.3조입니다.
딴 데서 엄청
특이하죠. 여태까지는 어땠냐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그냥
네.
그 동안에 작년 말에도 그랬고 대부분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2.3조인데. 이 두 종목의 순매수는 5천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네.
봤더니 몇 개 종목만 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100만 원을 넘었는데 어제 7%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1,500억 샀습니다.
네.
그리고 한전 7% 오르면서 600억 샀어요.
한전이요?
네. 시가총액 1위부터 12위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쭉 다 샀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는 반도체를 샀지만 그동안에는 반도체만 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루두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거의 대부분 골고루 샀어요.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10% 올랐거든요. 이거 이번 주에 이슈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어제 2,800억 샀습니다. 거의 삼성전자만큼 샀습니다. 얘 세 개만 합쳐도 이게 지금 3천에다가 4천, 3백, 5천억 되잖아요.
네.
세 종목이요. 이렇게 두루두루 외국인들이 다른 대형주에도 매수가 유입되는 상황이 돼서 긍정적인 수급의 네.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매도 친 사람들은 진짜 힘들었겠네.
그렇죠. 어제 그거 짤로 많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못 봤어요.
그 우리 지수 인버스. 네. 인버스 산 사람이 손실 3억 5천인가 내고 떠납니다, 시장에서. 지수 인버스 산 사람. 네. 그거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네. 지수 인버스를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올라오는 동안. 근데 뭐 본인의 판단이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로 다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애들 많이 네. 했더라고요. 네, 그렇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도 공매도한 사람들의 쇼커버가 또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당이 급등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지수를 더 급하게 올리는 또는 이제 주가를 급하게 올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3.4% 올라서 4,457포인트거든요. 네. 제가 연말에 우리 3프로에서도 그랬고 뭐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준으로 4,050포인트가 3차 상승의 기준점으로 잡고 15% 상승했을 때, 20% 상승했을 때, 25%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갈까? 이걸 계산을 좀 했을 때 15% 상승했을 때는 4,600 살짝 아래, 4,500 살짝 위에 그 정도, 20% 상승할 때는 4,700포인트 정도 25% 상승하면 딱 5,000포인트 정도 막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하면서 방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한 번에 가버린 거예요. 한 번에 가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연초에 이렇게 한 번에 가버리면 올해 이틀뿐이 아니라는데 올해 내내 이제는 뭘 보고 가야 돼?
그러게요.
네. 이런 걱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고 계속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 이렇게 보시면. 네. 근데 실전 투자하는 사람들은 올라가도 이제 걱정인 거죠. 삼성전자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가격에 불문하고 지금은 이제 잘 팔고 나와야 되는 네.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즐거운 상황이 됐지만 흠뻑한 상황이 됐지만 다시 그것이 오히려 걱정이 되는 상황도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 이게 가파르게 강하게 시장이 끝났다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반면에 코스닥이 오전에요. 오전에 코스닥 못 올랐어요. 오전에는 코스닥이 마이너스였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오전에 제약바이오가 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을 하면서 1% 오르긴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로봇주들이 급등했었죠. 어제 로봇주들이 다 매물을 맞았어요. 로봇주들이 좀 마이너스가 됐었고요. 그리고 화장품하고 엔터 이게 한한령 해제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어제 한한령 해제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지 않겠냐 이런 네. 보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고점부터 다 매물 맞고 떨어져서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이나 기대에 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매물 맞고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좀 됐습니다. 반면에 네.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원자력, 우주항공, 2차전지 중에서 전고체 전고체는 이제 어제 CES에서 현대차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네. 전고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 선두에 있었고요. 원자력에서는 뭐 태웅, BHI, 현대건설 전부 다 급등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정유주 오르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주도 살짝 따라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 우주항공 관련 주목들도 어제 뉴스가 있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튼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정도면요. 그리고 어제 갭상승을 했거든요.
네.
지수도 갭상승이고 그리고 일부 종목들이 갭상승하고 올라온 부분도 좀 있어서 보통 첫 번째 갭 그리고 두 번째 갭을 소멸갭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고가 후에 12월 마지막 주 조정을 보였고 1월 2일 날 강보합 보였고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관련 지정학 이슈는 정책 및 인프라 재건 기회로 해석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CS 기대로 선반영하면서 올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장비 반도체에서는 칩 완성 칩보다는 장비주들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52주 신고가가 많은 섹터,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제일 많은 섹터를 한번 봤더니 단연 반도체가 있고요. 은행도 52주 신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종목들, 광물 종목들, 관계 섹터, 그리고 우주항공. 이쪽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점은 지금 설명을 미리 드렸지만 어제 외국인 매수가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으로 분산되면서 전반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ETF 역량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수 상승을 추종하는 ETF들 이런 종목들이 어제 약 7에서 10% 정도 올랐어요. 원자력, 반도체, 지수 ETF들이 네. 어제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수급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게 어제 흐름이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에 돈이 많이 지금 모여 있는 거고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다른데 어디에서 막 크게 자산 시장에서 빠지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상대적으로 빠지는데요. 네. 그냥 늘 얘기했듯이 이제 부동산에서 좀 들어온다라는 얘기들이 그동안에 좀 있었고요. 근데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뭐 최고치라면서요.
그러니까 네. 어디서 들어온지는 모르겠어요.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우리가 현업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추치가 이제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좀 온다라는 얘기도 좀 합니다.
네.
여기 보면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요.
아, 서학개미들이 다시 돌아온다?
네, 미국, 미국을 좀 팔고 우리나라 좀 왔다, 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유동자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 자금이 소위 단기 자금으로 머물러 있는 자금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좀 신뢰를 갖고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따라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더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월하고 그리고 이틀 동안 1월 이틀 동안 보면은 4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11월에 16조 원 팔았어요. 이제 급하게 좀 팔았고 그것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은 이제 차익 실현, 헤지펀드들의 차익 실현 상당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시 새해 새로운 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자금들도 지금 상당 부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보다는 질문을 이제 그렇게 주셨는데 매도가 조금 뒤로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기본으로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존재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움직이는 비효율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급등도 그렇고 급락도 그렇고 이건 심리거든요.
네.
그 심리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빠질 때는 이건 뭐 가치 대비 너무 빠지는데도 안 사잖아요.
네.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급락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더 올라갈 거로 생각하니까 매도가 약한 겁니다. 그런 심리가 지금 작용을 상당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3% 올랐다고 시총에 3% 전체 시총에 3%만큼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예, 예.
매도세가 약하면 예. 그냥 주가는 확 뛸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제 뉴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지금 시황 그리고 종목별로 움직임에 연결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CES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들이 발생이 되면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미국 관련된 뉴스 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보니까 뉴스 지금 정확히 찾다가 제가 들어왔는데 이란 시위대 이란이 시위대에 대해서 폭력 진압되는 미국에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좀 전에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밖에서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네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 네.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제가 쭉 써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란이 평화 시위대의 발포에 폭력적으로 살해할 경우 미국은 그들을 구출할 것이며 우리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이다. 그리고 남미에 대해서는 콜롬비아도 매우 병들어 있다. 미국의 코카인을 만들어 팔기를 좋아하는 병든 사람이 통치하고 있다. 그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변의 국가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고 그 나라들의 석유가 자유롭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석유 가격을 낮추는 것이 미국의 좋은 일이다. 우리 그냥 이거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2026년도에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정책 리스크 네.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린란드도 한마디 또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네.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47.9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48.4고 이거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10개월 연속 위축된 상황입니다. 신규 주문과 고용이 지속대로 감소되고 있고요. 기업들의 이제 설문 내용들은 비용 증가와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미국은 이제 경기를 살리는 부분도 한 축에서 연준에서 네.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쪽은 이런 쪽을 보는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보잖아요. 보고 싶은 쪽으로.
네.
그래서 이런 쪽을 보는 쪽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냥 우리가 또 인지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전반적으로 7번까지 반도체 관련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 SK하이닉스 관련된 뉴스인데요. 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트렌드포스의 보고서입니다. 올해 AI 서버 시장에서 ASIC 수요가 GPU 성장률을 앞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ASIC 성장률은 44.6% 전망을 하고 있고 GPU 성장률은 16.1%를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올해 GPU 공급 부족이 정점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대체재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주문 기준으로 GPU 200만 장이 필요한데 공급은 70만 장, 그러니까 생산 가능 물량으로 봤을 때 70만 장에 불과하다. TSMC의 생산 여력은 수요의 50% 이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 사실 연말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난 가을도 그랬고 내년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공급 부족이다. 그래서 주가가 달려온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돼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공급 우리가 수요 측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관계자의 워딩을 들어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이번 공급 부족은 단기적 현상이지만 의사결정에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빅테크의 입장에서 GPU는 더 이상 안정적인 기본재가 아니라 외부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 신규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에서 GPU 의존도를 낮추고 ASIC 비중을 높이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쭉 다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4번 수는 뭐냐면요. 미국 10대 은행 중 하나인 캐피털 원 파이낸셜이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이 은행에서 엔비디아와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비용이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 보도를 보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AI 클라우드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서 은행들이나 아니면 이 기업들이 개별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대형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계속 들어서 그보다는 자기들의 맞춤형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전부 다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3번 뉴스하고 4번 뉴스가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CES에 삼성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 CEO가 이제 여러 가지 뭐랄까요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메모리 칩 부족 사태가 전례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어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더 올라가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칩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불가피하게 상승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어떻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파이낸셜 뉴스의 단독으로 갤럭시 S26 이거 2월 달에 나오죠. 모델별로 44,000원에서 88,000원 정도 출고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2023년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 CEO가 이번에 갤럭시 S26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계속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네. 뉴스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는 하나 하고 그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CEO가 지금 CES에서 올해 구글의 제미나이 AI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기기를 작년 2025년도에 약 4억 대 생산을 했는데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는 8억 대 정도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배 생산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모든 제품, 모든 기능, 모든 서비스 AI에 적용할 것이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시장 해석을 제가 써왔습니다. 뭐냐면요. 구글 진영의 추진력이 지금 생긴다는 거예요. 구글 제미나이를 지금 쓴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구글 진영에 있는 기업들, 구글,
네.
TPU하고 이게 저기 OpenAI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쪽에 추진력이 제공될 수 있다라고 시장을 한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애플이 지금 약간 미적거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역시 애플이니까 나중에 뭘 내놓겠죠. 그런데 지금 삼성이 애플과의 경쟁 경계에서 우위를 포속하기 위해서 점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 시장에서 하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들이 어제 삼성전자 관련된 들이 쭉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더 급등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요. 전력 반도체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SMR에 세제 혜택을 더 준다는 중화일보의 뉴스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AI 핵심 분야로 꼽히는 SI 전력 반도체. 어제 미국 시장의 전력 반도체도 많이 떴어요. 우리하고는 뭐 상관이 없지만 이 뉴스하고는
네.
많이 떴는데 그리고 SMR 등을 국가 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은 그 수치 제가 안 써왔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은 뭐 20% 뭐 그 증설하고 이럴 때 이럴 때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 그럴 때 뭐 중소기업은 30에서 45%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지금 원전 관련된 SMR 하고 전력 반도체 쪽은 재정과 세제 지원을 늘려서 성장 모멘텀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전부 다
얼마 전에 그 내일경제에서 단독으로 갤럭시 26 가격 동결한다는 보도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예.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예,
가격 인상할 거라는 예. 보도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 둘 다 단독이라 진짜 어떻게 가격을 인상할지 동결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근데 GS에서 지금 삼성의 대표가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려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덧붙였냐면
네.
뒤에 무슨 얘기 덧붙였죠? 물가.
물가. 예.
물가.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아마 올해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지금 AI발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전기료도 그렇고.
예, 예.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물가 이슈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유가를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사실은 전부 다 보면은 주식 시장이라는 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반영하는 관계 속에서 보면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또는 실물 경기를 움직이는 것에 정책 또는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연결되어 있죠.
네.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해석을 우리는 또 하죠.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현대차 관련된 뉴스가 몇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요. 두 가지가 그 중에 두 가지만 이제 가져왔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차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도전한다. 전자신문발 어제 뉴스가 좀 있었어요. 12월 말에 이게 진짜 12월 말이에요. 30일인가 30일인가 그렇더라고요. 파일럿 라인에서 실제 차량에 시제품에 조그만 그게 아니고 실제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시험 생산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직 시험 단계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빠르면 올해 초에 전고체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 시제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그 2차 전지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 기업들이나 관련된 주식들 있잖아요.
네.
어제 대부분 다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CES에서 아틀라스 첫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게 동영상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조지아 첫 공장에 첫 투입했다라는 게 어저께 막 돌아다니면서
동영상
네. 나왔고요. 네. 2028년부터 생산 공장에 배치 예정이다. 이 현대차 그룹이나 현대 자동차 부품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못 오르냐. 뉴스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못 오르냐. 이들은 이제 신고가 내고 이렇게 막 위로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답은 저는 항상 현대차가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거죠. 뭐 로봇이나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 현대차는 우리가 지금 요번에 만약에 요런 얘기를 잠깐 할게요. 시간 잠깐 있나요?
네.
지금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방원이 쉬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섹터는 좀 쉬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쉬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밸류 프로그램에 들어있던 지주사
은행
금융주 네. 얘네 쉬잖아요. 이런 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답은 심플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쉬면 걔네가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쉬는 동안에 걔네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 흐름을 좀 봐야,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느 정도 쉴 거고 나는 그쯤에서 얘가 수급이 이쪽으로 오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네.
지금 주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현대차도 그런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뭐 위로 더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그 우주항공 쪽하고요. 그리고 방산도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뭐 베네수엘라 이런 것 떠나서 방산 관련된 뉴스하고 우주항공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우주항공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때문에 이미 올랐어요. 미국도 네. 많이 오르고 올랐는데요. 미국은 8,000기가 넘는 위성 그리고 중국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물량전은 불가하다. 기사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대로 제가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대량 투자를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한 상황이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을 벤치마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테슬라 벤치마크.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체 인공지능을 띄우면서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에서 올해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올해 우주산업 R&D에 약 1조 원 정도 투자하면서 여기에 지금 지원을 하겠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관련 정보들이 다 떴습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여기는 지금 우리 요 뉴스도 있지만 스페이스X 상장 관련 뉴스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돌아다니죠. 여기 지금 보니까 이지스 리서치라는 데 이런 거 만들어.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돌아다녀서 저도 가져왔습니다. 네. 특이하게 한 군데에서만 했으면 안 갔을 텐데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 쭉 이렇게 이름이 얘네들 다 급등했어요.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 종목들이.
네.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관련돼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4사 하나에어로시스템, 현대로템, 엘에넥스와 항공우주 4사가 합쳐가지고 5조 원이 작년에 넘었다고 합니다. 합쳐가지고 5조 2천억 정도. 인데요. 요 뉴스를 가져오는 이유는 이게 이제 뜨면서 다시 또 부각이 됐는데 2024년도가 그 전에는 2.6조 원에서 두 배 증가했죠.
2년 만에 두 배네요.
네, 두 배 증가했죠. 1년 만에 두 배 증가했죠. 근데 네. 올해는 약 20% 증가한 6.6조 원 정도 전망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수주를 받아온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이건 네. 영업이익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그 소위 조방원에서 방산주가 제일 급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도 좀 세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CES에서 젠슨왕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연설이 아마 마쳐갖고 뭐 네. 내용들이 좀 나오곤 있는데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벤츠 차량이 아마 엔비디아 뭐 달고 자율주행차가
예,
이번에 나온 모양이에요. 올해 네. 안에 예, 그래서 뭐 거기 굉장히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자율주행에서는 일단은 뭐 현재는 뭐 테슬라 원톱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렇죠.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이 어쩌면 또 여기에 도전이 제대로 될지 그건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 시장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빈센트님 네. 네, 모셔서 투자 전략 또 자산 운용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